예, 지난주일에 갈라디아서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주어진 복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참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어서 갈라디아에 나와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복음의 현실에 대해서 또 제가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계획으로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특별히 5장 이후 6장에 넘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마지막 메시지를 한 번 더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간쯤에 있는 내용이 이제 주가 될 텐데요. 일단 한 가지 오해를 좀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좀 일종의 좀 선입견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어떤 신앙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텐션이 있다가 그것을 탁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잘못된 신앙 체계 속에 이제 흐르고 있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이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인데 이제 그것이 마치 그저 우리 머리만 좀 굴리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로인가 하면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져 있는 배경에서, 역사적인 배경에서 과연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너희는 유대주의자를 따라서 율법에 다시 매이지 말고 율법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쉽게 믿으면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인지 한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발견한 건 뭐냐면요, 고난에 대한 얘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 도리어 그들은 고난을 받았다. 바울 사도도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함으로써 할례를 전파하지 않는 그 대신에 자기에게 상당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임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다, 몸에 어떤 핍박으로 인한 상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3장 4절 굉장히 짧은 절이지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받았을 때 이 복음이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복음을 이해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 안 받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육체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얼마나 쉬우냐, 얼마나 간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리어 많은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1세기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사회잖아요. 로마 제국은 로마법에 의해서 지배를 했을 거고요. 로마법의 기초는, 그 기본에는 다신주의입니다. 폴리티즘. 그래서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이제 이러한 개념 속에서 그들의 모든 문화와 모든 어떤 예식과 그들의 어떤 삶의 이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로마 군인들이 진군할 때마다 들고 다니던 우상의 상징들이었고요. 여러 가지 로마의 법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다신주의적인 그러한 배경에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그들은 신앙적으로 배격했던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을 빼면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이게 그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항상 지키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 어떤 갈등과 전쟁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 로마 시대에는 좀 이 사람들이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유대의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허용을 해준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유대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심판받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유대의 법정에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들이 율법으로 죄를 정하는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법대로, 그러니까 유대의 법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 아래서 유대인들은 일종의 보호받는 특별한 그룹이 되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허용을 받았던 것이죠.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기독교를 이해할 때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이해를 했던 거죠. 여전히 초기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모였고요. 저들은 구약 성경을 읽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가 로마 사회로 퍼져나가면서 기독교가 퍼져나가면서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대표적인 이방인의 교회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너희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유대화가 되면 너희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 그 엄브렐라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기독교는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의 파트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타당한 얘기입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숨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음식법을 지키라 그러고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교의 교인들이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이게 뭐 왜 할례를 쓸데없이 할례를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먼저 유대인이 되었을 때 너희들은 유대인이 됨으로써 크리스천이 될 수 있고 또 유대인이 됨으로써 정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뭔가 거기에 어트랙션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건 겁니다. 안 된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접목되는 것이 복음이다. 너희가 유대인이 먼저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처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도 핍박받는 신세가 된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했는데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법정에 서게 된 이유가 뭔지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했습니다. 즉 유대인인 그가 유대의 법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우리 사회를 혼란케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바울사도를 로마에 고소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죽었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찬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독특한 신앙으로 소유하고 결국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복음서가 자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뭔가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쉬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쉬워진 것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었던 거죠. 결국은 피 묻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복음이고 결국은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쉽게 믿어라가 아니죠. 진리를 사수하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게 더 합리적이고 쉬워가 아니라 이게 진리야. 오직 복음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그 유일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이 쉽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이 진리라고 표현을 끝까지 우리는 주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진리 때문에 죽을 때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 매여있는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우리는 편하게 살지만 편하게 살기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다. 복음도 이처럼 비장하다. 이 복음의 비장함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은 좀 한 포인트인데요. 그건 뭐냐면 바울 사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구원이라는 그 실제를 어느 한 순간에 우리에게 뚝 떨어진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역사의 관점에서 이걸 쭉 설명을 해 나갑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릴 텐데 여러분께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속에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또렷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획기적인 변화들을 일으켰던 이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는데 갈라디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자, 이게 3장 우리가 16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거론되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실 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곁들여 주십니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주시는 약속이 후손의 약속입니다. 그게 단순히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이삭을 통하여 쭉 이어지는 한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바울이 그걸 캐치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이 너희 자손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지 않고 히브리 원어에 가보면 seed, seed라는 거죠. seed, 하나의 씨앗, 씨앗을 통하여 그 자손 또는 씨앗이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홀수였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한 명, 자손 하나를 통하여 곧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해석한 겁니다. 결국은 여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씨앗을 통한 모든 민족이 복되게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자, 이 사이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일단 아브라함에게 어떤 식으로 구원을 베푸신가 하면요 언약을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클레임을 한단 말이에요. 언약은 쌍방이야. 쌍방. 혼자만 언약 맺는 건 없어요. 나 혼자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아멘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렇게 써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기억하죠? 예,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자기는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믿음에 이게 뭐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전혀 있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풀어볼게요.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이 공존해야 선이 그어집니다. 은혜, 믿음. 그래야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죠? 그냥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것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 믿음을 담을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약속을 담았단 말이에요. 마음에 아멘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여기에 의롭다는 것은요, 너는 이제 드디어 좋은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도덕성이나 그의 어떤 인격성을 가지고 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right, righteous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가 쫙 펴졌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옳게 됐다. Right relationship. 결국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가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의로워졌다는 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께 그대로 예배로 전달될 때 그 관계를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곧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는다면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 자, 미리 좀 앞서갈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분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것은 이제 이것도 이제 연결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는 온전히 right합니다. 온전히 righteous합니다. 온전히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 그리스도께 속하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의로운 관계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은 좀 차후고, 물론 우리 계속 잘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건 다음 주에 또 제가 얘기할게요.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믿음 안에 확인이 되었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관계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말이 이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우리와 패턴이 같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 약속을 이미 그리스도 오시기 2000년 전에 주셨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고 놀랍게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이후 2000년 때에 그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슈가 하나 있는 거죠.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 그리스도 그 사이에 율법이 개입을 합니다. 자, 이 율법이 주어졌는데 여기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율법이 3장 17절에 나오죠. 예? 3장 17절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율법이 주어진 얘기를 쭉 쓰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구원의 방편을 절대로 폐하지 않는다. 율법이 오긴 왔다. 요 거리를 430년의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네요. 430년 후에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천사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하여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나와요. 그럼 이 율법을 왜 줬냐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율법을 줬냐 하면 거기에는 요 기간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스태터스가 완성되기 전에,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복음으로 주어지기 전에 요 사이에 벌어지는 요 과정을 설명할 때 율법이 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율법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을 왜 줬냐?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렇게 썼어요. 범법, 죄를 범함으로, 법을 범함으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죄가 죄인지 모르면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자기 상태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왜 주었냐 하면은 죄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죄를 억제하는 일종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물론 율법 안에도 제사법도 있고 그런 죄사함에 대한 그림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죄사함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죄를 없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율법이 죄를 죄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게이지하는 일종의 기구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연하게 혈압을 재봤는데 갑자기 전에는 전혀 경험지 못했던 높은 혈압이 재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기계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재라는데 또 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집에 가서 또 쟀는데 또 높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혈압이 예전 제가 아는 혈압이 아니라 굉장히 생소한 혈압이 계속 수치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여행도 해야 되겠고 좀 마음이 좀 불안해서 주럭스토어에 가가지고 혈압을 재는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뭐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배터리 넣어서 하는 건데 이제 그걸 놓고 이렇게 여기다 혈압을 재면 그 뭔가 이렇게 혈압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쟀는지 여기가 다 주름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그래가지고 매번 혈압을 재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혈압 재는 기계가 제 혈압을 낮춰줍니까? 아, 물론 모니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뭔가 이렇게 제어하고 식사를 줄인다든지 솔트를 적게 먹는다 일단 경악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혈압을 재는 기계는 혈압이 높다는 걸 보여줄 뿐이잖아요. 그런데 혈압 재는 기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제가 오랫동안 혈압이 높은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안 재봤으니까. 왜냐하면 머리가 아팠던 아침 일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팠지? 생각해보니까 그건가 보네. 여러분, 혈압을 재는 기계, 자, 이제 혈압은 잊어버리세요. 사실 앞으로 이제 말씀 나누면서 혈압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혈압을 재는 기계가 왜 필요하냐면은 혈압이 높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율법이 왜 필요하냐? 죄를 죄로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죄를 없이는 못해요. 그러나 죄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자, 그게 율법의 필요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율법을요, 3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앞과 뒤가 조금 다릅니다.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해주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초등교사가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복음을 예비하는 준비할 수 있는 기초적인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또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뭐 배웁니까? 초등학교에서는요 기초적인 언어를 배웁니다. 기초적인 언어 그램마를 배웁니다. 그리고 숫자의 개념을 이제 배웁니다. 숫자를 배우죠. 하나 둘 셋 넷 세기도 하고 구구단까지 외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주위의 어떤 성경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어떤 예의 같은 거를 배우죠. 사람관계.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자, 그럼 질문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은 중요합니다라는 답이겠죠. 초등학교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력서를 쓰면 초등학교 어디 나온지는 쓰지 않지만 초등학교 어디 나온 게 되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그 기초를 잘 배워야 되니까. 그러나 성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언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를 뒤척이면서 그때 국어 뭐라고 썼었지? 그때 산수 뭐라고 썼었지? 그걸 배우나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대학교에 가게 되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삶에 쫙 녹아져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기초가 돼서 대학교에 가면 문학도 공부하고 수학 전공하기도 하고 엔지니어가 되기도 하고 경제를 공부하기도 하고 또 온갖 사회과학들을 공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데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준의 어떤 학문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램마와 숫자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너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요, 구약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합니다. 죄를 모르면 구원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속죄의 개념을 모르면 예수님의 대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 그것도 이해 못해요. 제가 연구한 어떤 아주 훌륭한, 아주 인텔렉추얼한 사람도요, 좋은 크리스찬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대속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된대요. 아니 왜 누가 날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게 날 위해 죽은 거가 돼? 이해가 안 돼. 자꾸 딴 얘기해. 왜 그런지 아시죠?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대신 제물로 드리는 제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람마가 필요해요.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은 이런 그람마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참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뭔지 배경이 필요해요. 그람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 Elementary,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해준다. 이겁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초등학교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는 복음을 풍성히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4장에 말한 대로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의 지위를 얻었다. 과거에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결국은 청직이나 후견인에 의해서 내가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됐지만 이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받는 영적으로 성장한 그러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걸 다 배우셨을 거예요. 대부분 운전을 하시니까요. 저도 운전을 배웠는데요. 일찍 티네이저 때 운전을 배웠는데 처음 운전 배울 때 참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페달 두 개인 것 같고 운전들 많이 배우시는데 전 페달 세 개인 것 같고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어도 넣어야 되고 그 코디네이션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운전을 배울 때는 다 익혀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어디 있고 역할은 무엇이며 엑셀러레이터는 어디 있고 클러치는 어디 있고 기어는 어떻게 넣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핸들링하는 방법과 뭐 타이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걸 다 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는 순간부터 뭘 다 알아야죠? 운전에 대한 모든 사인들, 법규를 다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난리 납니다. 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전 초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익혀야 하고 또 그것을 배움으로써 계속 생각하면서 마인드풀해야 되는 때가 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온몸에 익숙해져 버려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사인이 하나 나옵니다. A scenic drive. 앞으로 가는 길에는 경치가 참 좋을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패닉합니다. 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아마 길이 꼬불꼬불해질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로 내가 어텐션을 놓칠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운전을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은 그 순간에 뭘 생각합니까? 야, 이제부터 좋은 광경이 펼쳐지겠구나. 즐겨야지. 그러면서 운전은 하고 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을 부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하던 시기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노래 부르는 때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갖고 옛날로 돌아가래요. 다시 배워야 된대요. 넌 미스한 게 있대요. 할래부터 해야 된대요. 계절을, 절기를 지켜야 된대요. 음식 먹고 안 먹고 하는 거 다시 따져봐야 된대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되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을 전혀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여러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살고 있는 우리 세계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적 관점입니다. 아, 이건 신앙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이게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교도 보면 율법주의적 세계관이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500년 그 지배했던 유교의 사상도 물론 거기에 뭐 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강조가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사고관이고요. 복음적 사고관하고는 달라요.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한두 가지 넣다 뺐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효도하는 거 조금 넣고 뭐 요거 조금 넣고 이러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니고요. 중심축이 문제인 거예요. 자,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의 중심축은 뭐냐면요,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I'm okay 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I'm okay, 자기 증명입니다. 사실 돈을 버는 것도 일종의 율법주의예요. 왜냐하면 미치지 못하면 I'm not good enough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라는 것은 뭔가 내가 그것을 이룸으로써 내가 그것을 해냄으로써 인정받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굉장히 탄탄하게 묶습니다. 반면에 복음적 세계관은 뭐냐면은 축이 달라요. 축이 뭐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짐으로써 내가 일을 해냄으로써가 아니라 이 일을 이미 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축에 내가 붙어있음으로써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축이 된다. 나의 의로움이 축이 되는 것과 의로우신 분 그리스도가 축이 되는 것은 달라요. 내가 축이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축이 되면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적 세계관과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셀레브레이트하는 삶과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축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을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나의 결백만을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백해. 결백을 증명받지 못하면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까?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실수를 했네요 라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어렵죠? 제 잘못인데요. 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고 좋죠.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I'm okay 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감 속에 있다면 여전히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찬양대가 오랜만에 섰는데 또 찬양대야 하면서 마스크 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구나라고 느낀다면 복음적 세계관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해. 여러분,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도요, 바울사도가 4장 8절 이후에 보면, 제가 이 설명을 지금은 시간이 없는데, 여기 보면 초등 학문을 얘기할 때, 천박한 초등 학문을 얘기할 때, 바울이 단순히 유대교만 언급하고 있지 않고요, 저들이 이전에 믿었던 여러 가지 우상교들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포함을 시켜요. 왜 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유대교로 돌아가냐? 똑같은 알규멘트예요. 우리의 코리안들의 경험에 의하면 일종의 이런 게 있어요. 뭐 유교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조선 500년도 조선시대 500년이 지나고 나서 조선 말기가 되면서 엄청난 세계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0%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라 하나의 그 과정을 그냥 설명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커버를 할게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변화를 좀 감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의 어떤 그런 권위주의 아래서는요, 상하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상층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거기에도 덕망과 뭐 자비로움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덕스러운 선비가 좋지만, 그러나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랫사람의 절대적인 충성과 효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로 봤을 때는 좀 도가 지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상정과 노비의 관계라든지. 사실은 밑에 사람은 인간 취급을 못 받죠.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유교적인 관점 속에서는 도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며느리도 딸이니까 그냥 좀 품어주고 내 딸이다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이렇게 좀 내가 업신여김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 요새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잘못이에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좀 뭐가 어긋났다는 생각이 들면 딱 화부터 나거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자와 여자 관계도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막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뭐 미투 큰일 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변화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는 권위가 어디 있었냐면 구조에 있었어요. 구조, 상하의 구조 속에 권위가 됐고, 그 권위를 이탈하는 것은 아주 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권위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한 개인 개인에게 들어갔어요. 물론 거기에 개인주의라는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인권입니다. 인권, 각자가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정당함.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변하게 한 거죠. 많은 것을 바뀌었죠. 근데 이것은 깨달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기독교도 개입이 되니까요. All men are created equal. 물론 미국 헌법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역할은 다르지만 존재적 가치나 그들의 어떤 디그니티에 있어서 이 인간의 어떤 이 엄중함, 인간의 어떤 그 존중되어야 할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권의 기초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종과 상전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먹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여자들과 선비의 자녀가 아닌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교육을 받게 되죠. 심지어는 유교적 구조 속에서는 근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던 서자들이라든지 첩의 자녀들, 아니면 고아들마저도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잖아요. 자, 이게 좀 복합적인 이슈들이 있지만 저는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비슷한 패턴을 어디에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고 끝내죠. 27절, 28절, 2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가치적 이해가 생겨났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 종이나 자유자나 경제적인 차이, 그것이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이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유교적 권위주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도리가 아니고 이건 도리야, 이런 판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들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얻게 되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가 저는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인들아, 왜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왜 다시 초등학문의 종이 되려고 하는가? 이러면서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라. 핍박을 받더라도, 혹시 너희의 생명을 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외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어느 유대인이 나한테 와서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외치라고 바울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적용들이 계속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